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존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마땅히 알 바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벌써 새해가 돼서 며칠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정말 우리는 항상 그 앞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건데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향해야 되는가. 이 한 해는 이렇게 되고 싶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든지 그런 바람을 갖고 시작했지만 실제로 지금 며칠을 살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지금 그 바람대로 이 며칠을 잘 하고 왔는지, 바래고 또 바래고 그러고 생각만 했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겠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묵상하는 부분이 정말 나의 그 삶의 존재의 목적이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그것대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지금 잘 서 있는지,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정말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주님만 조차 왔다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머리 박고 왔다 하지만, 그러나 과연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 또 지금 내 머리나 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그 주님의 것으로 그 다스려지고 있고 또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비춤받게 됩니다. 저의 삶을 보면은 저는 다른 사람들에 이렇게 비교한다면 좀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소위 말하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60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냐 그러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요.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이어진 형제들을 돌보며 가족들을 돌보며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그러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의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왜 지으시고 나를 왜 살리시고 지금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어디서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지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어디 서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뭐 아멘입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또 그것이야말로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함을 즐기면서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모든 자비를 감사 감격하면서 산다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즉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그 반응이 다 기쁘고 행복하고 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하루의 괴로움이 족하고 70, 80 살아야 수고함과 슬픔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너무나도 달리 괴롭고 힘들고 뭔가 갈등하고 또 두렵고 근심 걱정하면서 또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혼돈하면서 그러한 우리들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러한 축복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내가 누리고 있는지. 물론, 각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보고 만지고 그리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 모두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눈앞에 보이는 파도와 불어오는 바람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와 여러 가지 차고 뜨겁고 뭐 춥고 덥고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렵게 한눈 팔기도 하고 또 물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스스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딜 가야 될지 그 향방조차도 우리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내 발에 그 비치고 그리고 우리들의 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비춰주는 빛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그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고 그리고 생수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뿐만 아니라 쉼을 주고 짐을 내려주고 소망을 주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죄사함과 그 용서의 은혜 속에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거예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거 아니고 어제 숨 쉬었다고 오늘 숨안 쉬는 거 아닌 것처럼 그분의 말씀은 우리들을 살리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고 그분의 그 숨결, 그분에게서 오는 그러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호흡으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숨을 쉰다는 겁니다. 그건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슬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숨을 쉰다는 건 그냥 사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삶 속에서 또 우리는 그냥 숨만 쉬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는 것을 내 머리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할 것이고, 내 머리가 나 자신이요.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내 뜻대로, 내 소욕대로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머리 되세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의 지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각각의 배치 속에서 다른 은사를 갖고, 달리 살리우심을 받아도 그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생기를 공급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라 그랬어요. 바울은 지식적으로 또그 환경적으로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씀이신 주님이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그 종의 형태로 갖고 오셨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고 그것을 깨닫고 보는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을 줬는 그러한 무리들을 참남한 자라고 그 판단하고요.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이라고 대도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죽을 때나 그는 정말 그렇게 죽어도 마땅하다, 돌맞아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이제 잡힌 바 되어서 그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그 예수님이 그때는 이미 부활 승천하신 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안에서 그 자기를 인도하심을 그가 만지고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서 귀로서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했던 아니 오히려 그 곡해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사실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가 알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에 글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 성경책들을 되게 다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갖고 있어서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또 국어 능력으로 그 이해 능력으로는 그 말뜻을 알수 있다고 해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은 그냥 아, 참 좋은 소리다. 아, 맞아. 그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다 엎드려야 되는 것이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는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 복음이냐?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빌 길을 얻었고 살 길을 얻었고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게 되는 그 모든 키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태어나실 것이랑 어떠한 삶을 살 것이라 어떻게 죽고 그리고 또 그분의 죽음이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올지 그것에 대해서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가 아니라 우리 주,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세주가 세상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저 구세주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 나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것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 앞에는 가장 큰 대적이고 가장 큰 예수님을 없이 여기는 거고 가장 큰 뭐라 그럴까? 반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정말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펼치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불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라는 것은 수정란 하나가 그 세포 분열되어 가지고 더 많은 세포들이 생성돼서 몸을 이뤄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씨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똑같은 그 세포들이 그 분할돼 가지고 더 생성돼서 몸을 이뤄 나가는데 우리들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포의 그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요. 한 세포 세포가 처음에는 하나에서부터 둘이 되고 그 둘이 그다음 뭐예요? 둘이 또 각기 분열돼 가지고 분할돼 가지고 또 둘씩 둘씩 돼서 둘이 넷되고 넷이 16되고 그러한 생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세포, 말하자면 예수님, 하느님의 그 생명이 내게 임해서 나 하나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뭐나 자신에게서도 또 세포가 그 분할돼 가지고 생성되어 나가는 것이 뭐 내가 생명 있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누구든지 똑같아요. 무슨 전도하는 능력이 다르고 전도하는 은사가 다르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 지금 사는 열매가 돼요. 또 사는 목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 반드시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나만 구원받아서 족하다, 나만 구원받아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어떡하나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성령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잘 돼야 되겠다가 항상 너와 나의 비교 의식 속에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잘 돼야 되는, 내가 더 높아야 되고, 내가 더 아름답고 강해야 되고, 부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그 욕심을 갖고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저 사람들이 복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의처하심을 그분이 버리시고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정말 나는 없는 자와 마찬가지다. 아무도 눈길도 안 주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아무도 있는 사람 취급 안 하는 아주 없는 거라라고 그렇게 그냥 하더라도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비우시고 자기를 그냥 nothing이라고 하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사람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입고 마구유의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죄 없으신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모양은 갓난아기로 마구위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갖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그 조롱받고 채찍맞고 찢겨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하나님이 죄 없으신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종의 형체로 오셨나? 왜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악인도 죽지 않고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즉 예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이 즉 성령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것 같이 너희도 하나라. 우리 모두의 공통된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사람들이 다 정말 죄 아래 있어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죄의 종으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물어 뜯고, 서로 얽혀서 서로 정말 힘들게 상처 주고 받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 가운데 화평의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생명체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주위에 그 교회를 일터로 하고 있는 그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또뭐 장로님, 권사님 뭐할거 없이 교회에서 그들이 그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정말 그것 때문에 신경을 시달리고 허비를 하는지 서로 물고 먹고 서로 거기에서 나 옳다 내 옳다 그것으로 완전히 그 뭔가 정말 세상보다도 훨씬 더그 보기 싫은 그러한 싸움장이 돼버리는 일들을 많이 듣고 또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년 전에 있던 그 이민교회의 모습이 지금도 아직도 또 아직도 그래? 그런 그 아직도 그런 것 같고 또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 20년 동안 도대체 사람들의 신앙은 잘한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교회는 이게 지금 교회로서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더 많아졌고 교회 건물은 더 커졌고 뭔가 선교랑 하는 일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고 찬양 집회랑 뭐랑 뭐 훨씬 그 정말 소리는 요란하고 빛은 요란한데 그 속에서 들리는 그러한 그 인간 간의 그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또 비교 경쟁하면서 그런 것들을 볼때 너무나 기가 막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아니하시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데, 계속 흙탕물이 있고, 계속 거기에서 정말 꽹과리 소리가 나고, 거기에서 정말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하리라 했는데, 그러면서 영혼들이 서로 그 나자빠지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볼때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저런 교회, 저런 상황,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전에 일본에서 교회를 다닐 때에 예배 후에 큰 이렇게 좀 말싸움이 일어났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거기 지도자들 그 일꾼들하고 사이에서. 그래 막 얘기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뭐가 이렇게 너무 말이 오가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조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남자들이 막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는 이게 지금 교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더 화가 났어요. 내가 목사님 편을 줄이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나는 지금 누구 편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정말 가슴 아팠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때 우리는 정말 세상에 아니고 또그 지금 약한 영혼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그들을 정말 그 실족시키는 많은 일들을 볼때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리고 또 정말 슬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두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정말 능력 없는 분인가? 그렇지 않지요. 죄는 사람이 짓지 예수님이 짓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의 결과가 교회 안이고 우리의 가정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 그건 사람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다가 결국은 항상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옳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에 아무 책임이 없으십니다라는 거를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우리 삶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그 책임은 죄에 있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니까, 우리 머리가 하나니까, 성령님 한 분이니까, 거기에는 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왜 싸움이 있냐? 다들 각기 자기 머리가 자기가 돼서 다 자기 옳다 하고 자기가 자기 말을 고집하고 자기 욕심끼리 서로 부딪히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할 그때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그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는 정말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그 복음이 전하는 것과 사는 것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전해야 되느냐? 그 복음이 가진 그 예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거든요.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고 아픈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복음은 없고요. 또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자기에게는 그 복음이 능력이 안 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은 스스로 예수님 되어 가지고 뭐예요? 정말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는 것이 되니까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늘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부터라도 그래요.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잖아요. 그럼 거의 매일 누구에겐가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선교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전환되는 거는 전할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전하지를 못합니다. 이 전할 것을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보고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지만 나는 제일 막막해요.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계획해서 이말 해야지, 저말 해야지. 내가 머리 굴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할까? 내가 생각해서 아, 이말 해줘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아침 저녁 예배드리면 아침 저녁을 얘기를 해야 되고 제가 요새 그 일본어로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고 뭐 항상 생각해 왔어요. 제가 일본을 가면 되는 것이요. 그전처럼 일본 지체들이 오면은 되지만 여기 지체들이 오면 한국말, 일본말을 같이 하니까 항상 동시 통역을 하면서 하니까 제가 동시 통역을 할 때는 녹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도 안 하고요. 그런데 동시 통역을 하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잖아요. 또 밖에 있는 지체들하고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일본어로 예배드릴 때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말을 하면은 괜찮지만은 이게 다른 말을 해야 될 때. 근데 저는 사실 똑같은 말을 두번 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항상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다른 말씀 했고 어제, 오늘, 내일 항상 다른 말씀 하지. 그렇게 같은 말을 같은 설교를 이렇게 되풀이하는 그러한 일은 거의 한 일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침에 할 거와 저녁에 할 거를 미리 한꺼번에 생각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한꺼번에 다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할건 저녁에 해야 되는데 낮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막 적기다 보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좌정할 수가 없고 말씀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제가 쉬고 싶고 아무것도 머리가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에 피곤해지면은 그것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로봇은 녹음기가 아니니까 입을 열면 그냥 말씀이 나온다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루 종일 그이 말씀의 통로라는 것 때문에 얼마만큼 기가 막힌 마음으로 사는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담대하게 뭐든지 그냥 쏟아낸다 그러지만 이게 담대하다, 담대하다면 담대하죠.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나로서 생각할 땐 그냥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국말하고 일본말하고를 같은 거를 안 하면 그게 이제 뭐랄까 나눔이 보세요. 글을 딴 거를 쓰고요. 또 일본어 메시지는 따로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어 예배는 또 따로 하고 세 가지를 하루에 내가 이렇게 할때 실질적으로 여기 신방 갔다 저기 신방 갔다 할 때는 그때마다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앞에 놓고 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왜이 사람하고 전화할 때, 저 사람하고 전화할 때, 그 사람에 따라서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상담을 다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맞춰서 하시니까. 근데 제가 생활을 하면서 지금, 1어로 하는 거는 지금 메시지나 또 문서나 사람을 놓지 않고 내가 묵상 속에서 빼내야 되는데, 이 묵상하는 그 시간과 그 집중력이 생활 속에서 깨지면 이게 가능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방송할 때 방송실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막 부엌일 하다가 사람하고 얘기하다 방송실에 가서 방송 못 하잖아요. 원고를 읽더라도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그건데 하물며 집중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좌정하지 않고 사람 놓지 않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그걸 하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를 지금 자꾸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일본을 가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일본말로부터 복음을 전하겠고 샬롬 미니스트리 테이프로 그 복음을 전한 것도 사실 일본어가 먼저였고 기도하는 집에 예배도 일본어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남편의 사역이 커지면서 저는 이제 남편 돕는 일로 가고 그리고 저는 자꾸 뒷전에다가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일본 가는 길이 오히려 묶여버린다 그럴까?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일본에서 지체들이 테이블 보내주세요, 말씀을 보내주세요, 뭐를 해주세요 하는데 대답은 해놓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와서 전해주세요 하지. 그, 또 아니면 테이블에도 보내주세요. 아니면 인터넷이라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줬달라 그러는데 전못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할수 있는 또 나의 삶의 그, 뭐랄까, 준비라 그럴까? 그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이방 전도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에 가야 됐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할 때는 가장 많이 한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있으면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컨택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지금 기도하는 집에 있다 그래도 인터넷으로 제게 상담 오는 사람, 뭐, 메일을 보내는 사람, 아니면은 전화를 해오는 사람, 또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 눈앞에 있는 또 이제 엄마나 여기 식구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면서 가다 보면요. 해야지 하는 거는 항상 못하고서 하루하루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론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인 줄을 압니다. 그래도 제가 어디선가 더 쪼개서라도, 더 뭔가를 해서라도 내가 이거를 만들어내야지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일본을 위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비행기 타고 못 가더라도 내가 그거를 꼭 만들어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애기한테 젖을 먹일 때, 그젖 먹이고 있을 땐 애기 안고서 다른 일못 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기들입니다. 그럼 젖을 먹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도와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저에게 이일 해라 저일 해라 이거 저거 자꾸 오면은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항상 제가 교만해지지 않고 제가 나 없어도 복음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복음은 복음으로 역사될 것이요. 정말 내가 없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실 것이요. 꼭 내가 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나와서 월급을 못 받게 되고, 그래서 생활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사역을 못 하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잖냐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는 생활 수단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영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들이 그 주님으로 인한 그 행복을,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그걸로 내가 생활을 하고 그걸로 내가 집을 사고 그걸로 내가 차를 사고 그것으로 내가 아이들 키우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은 일꾼들이 더 월급 많이 주는 곳, 더 조건 좋은 곳, 세상에 회사 옮기듯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게들 움직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 교회가 더 좋으냐, 저 교회가 좋으냐 할 때, 정말 진리가 선포되고, 그 교회에 어떠한, 그러한 것도 물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아니면은 뭐, 베이비시 그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교육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조그만 교회 가면은 일을 많이 하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편안히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성경 공부 그게 잘돼 있으니까, 뭔가 인류대학 백화점 아니면 명품 찾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찾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를 보내서 무엇을 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내가 다 선택하고 내 유익으로 내 잣대로 선택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볼때 이거는 두 명이 아닌데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 못했고, 우리가 형제를 선택 못하고, 우리가 태어난 그 상황, 그 시대 모든 거 선택하지 못했잖아요. 궁에서 낳는 사람도 있고, 시골에서 낳는 사람, 도시에 낳는 사람, 그리고 정말 인격적인 좋은 부모 밑에 낳는 사람, 아니면 수주정뱅이 밑에서 사는 사람, 별별 사람들, 부모가 그래도 우리는 애기들은 아무 선택 없이 거기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 없이 태어난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궁에서 태어나, 부자의 집에서 태어나, 좋은 인격을 가진 그러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만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일본에서 미국으로 옮겨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주는 나의 기업이니라는 말씀 주셔서, 정말 주님이 나의 것 되주시는, 내가 주님 것 되주시는 그 감격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그 몫이 되어주시는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엄마라는 거, 아내라는 거, 그 가정에서 그 여자로서의 그 지키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제가 정말 대통령이라도 될 거고, 거지라도 될 거고, 그리고 지옥이라도 주님과 같이 가면 천국으로 변함을 믿고 제가 따릅니다 하고, 제가 가방 들고 쫓아온다라고 해서 정말 가방 들고 쫓아다니는 삶을 30년을 산 거예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해 안 되고, 그 누구도 사실 동의해주지 않는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살아왔고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삶을 인도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누구 다 일반적인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것만 옳은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옳은 건 아니에요. 옳은 거는 그냥 옳은 거지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지, 우리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훨씬 쉬우니까, 오히려 그들이 천국을 가기가 어렵다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도 가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 못 가도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아니, 천국도, 부자는 물론 되고 싶고, 그리고 천국도 가야 되겠다고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욕심내서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아니하면 못 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들을 철저히 죽은 자로 치부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라고 치부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성령님만 인정해요. 세상에 아무리 금은보화, 지혜, 지식, 세상의 사람들의 그 어떠한 것, 그 무엇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고, 행복해진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을 했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먹고 살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그냥 먹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십일조로 낸 거를 그냥 먹고, 다 그렇게 할수 있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수입을 얻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계산을 갖는 그러한 것을 자기가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랑하는 것이 돈으로 계산되거나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가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해서 누구한테 어디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뭐를 이렇게 그들에게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눈치 보거나 무슨 비유 맞추거나 그럴 사람들의 그 평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그 통로로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오직 의지하면서 말하는 것이니까,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는 자 안에서 역사해 주심을 오직 의뢰할 뿐이니까, 그런 걸로는 아마 누구보다도 당당할지 몰라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는 내가 이걸 꼭 해야만 되겠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억지로 부득불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자랑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입을 뿐이라. 이거는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기 때문에, 내가 살리움을 받는 이유기 때문에, 나의 사는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이유인 거예요. 자기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임의대로 행하면 상이 있겠지만, 내가 임의대로 행하면 기쁘지요. 그러나 억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만 되는 일이라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면 상대방들이 구원받고, 상대방들이 치유되고, 상대방들이 소생하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씹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움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죽을 뻔했고, 정말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별별 일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자기가 상이라고 하는 거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돈 받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받은 거 거저 주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직업으로 삼지 않고 그거를 나의 어떠한 삶의 그 공급처로 삼지 않고 그러한 권리를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린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제자들 그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고 예수님 거기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다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들을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기사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돈 받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하고 돈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거다 팔아서라도, 자기 거다 들여서라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꼭 지켜야 되는 게 예수님입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것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거든요. 그건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분이,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하신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나는 왜 살고 있느냐?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거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요. 오히려 듣는 자들에게 나중에 실족함이 될 거예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는 삶은 그렇지 않았더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세상 사람들한테라도요, 감동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의 말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거기에 우리가 정말 많이 감동받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신 그 길,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없이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뻔히 사람들 속을 다 알고 제자들이 다 배반할 거 알고 떠나갈 거 알고 뭐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그 마음, 그 삶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분의 그 행동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뭐꼭 이래야만 되고 저래야만 되는 그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살때 율법 있는 자 속에서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 속에서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처럼 조금이라도 그몇 명이라도 더 사람을 얻으려고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 몇몇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예수님의 삶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되려고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거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데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정말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러한 삶의 길을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 예수님의 길. 그것이 사도들이 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길입니다.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어서 고난받기 싫고 예수 믿어서 뭔가 부자가 안 되나 건강해지지 않나 우리 자손들 잘 되지 않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실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복음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다름질해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거는 물론 그 상을 받기 위한 거지만 그냥 갑자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평상시에 그것을 해야지 거기에 나가요.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쭉 달리기 하는 사람은 그 달리기를 계속하는 것이요. 수영하는 사람은 그 수영을 계속하는 것이요.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고 거기 가서도 또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제가 아까 일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과 그 집중력과 그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내 지금 생활을 뭔가를 성별을 해서 거기에서 그거를 내놓지 않으면 내가 이 시간은 방송 시간이야. 이 시간은 말씀 시간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 지금 생활에 그냥 그 바퀴 속에서는 우리 하루 24시간 그래도 다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시간을 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꼭이 시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는 그게 실제로 사람이 오면은 하기가 쉬워요. 그 전에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 만나고 전화가 오면 하는데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또 그거를 했다고 무슨 뭐를 누가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했다고 누구한테 야단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려면은, 실질적인 절제, 실질적인 그 헌신, 실질적인 그러한 성별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이기려면은, 먹는 것부터 자는 것부터 모든 행동에 육체의 소욕을 좇는 것이 아니라 그 이기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거를 절제하고 사는 거잖아요. 저는 요새 그 연예인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뻐 보이려고 남한테 아름답다 소리 들으려고 여자고 남자고 뭐돈 들여서 그 아픈 성형을 하는 거는 둘째치고요. 그몸 관리를 하느라고 계속적으로 운동하고 하루에 몇 시간은 그 사람들이 꼭 운동하잖아요. 방송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게 음식 조절하고 그 먹고 싶은 거못 먹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저렇게 어린데. 참 우리 옆에 그 사람들 나 자신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참 의지도 약하고 어? 그런 거다 지켜 하는 거 요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곧 쬐끔한 것도 싫어하는데 싫은 거 하는 거 싫어하고 좋은 거 못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벌써 금방 삐죽하는데 인기 그까짓 거 정말 물거품 같은 거 그거 한 가지를 위해서 남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 돋보이기 위해서 그 애쓰는 거 보면 그게 세상 것이고 헛것이고 한건 너무나 그런데요. 그들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노력이라고 그럴까 더더군다나 그게 10대 아이들이 20대 젊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조그만 어린애까지라도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러고 볼 때, 참, 우리가 예수 믿느라고 절제력이, 그 사람들이 그 헛과, 이 세상에 헛된 그 거품과 같은 인기를 위해서 절제하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못하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회개를 했는데 아이들을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자기가 아이를 뭐를 특별한 그거를 시켰나. 물론 지금 아이들 DTS도 있고 특별한 아이들의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전엔 아이들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일학교에 맡겨줘서 놀고, 그냥 노래하고, 거기서, 성경 얘기, 옛날 얘기처럼 듣고, 크리스마스 때고 무슨 때고 나와서, 그 성경, 그 동화극하고 뭐 이런 걸로 그냥 어른들 박수 받고 그런 거였잖아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어려서부터 절제력을 키우고 훈련을 시켰냐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도록, 세상에서 잘 되도록은 서포트 하는데, 믿음으로 살도록 얼만큼 서포트를 부모로서 했나 하는 생각을 할때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다 그러는데요. 저는 우리들 신앙인들의 그런 절제력, 이 운동선수만도 못하고, 그 연예인들만도 못한 그런 우리들의 절제력, 그러한 우리들의 그 집중력, 하나님을 향한 그 일심, 달리는 마음,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그 주님만을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우리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나. 정말 참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너무나 한심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모르게 안 한다. 우리, 이제 다름질 할 때, 경주할 때, 코스가 있잖아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길게 멀리 달려도요, 그 코스를 달려야지, 다른 데 달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거꾸로 달려도 안 됩니다. 만약에 큰 운동장을 뺑뺑 도는 그러한 코스라면, 그 안에 있어야지, 거기에서 다른 데로 가버려도 안 되잖아요. 지금 바울은 자기는 달리기를 하는데 방향 없이 하지 않는다. 푯대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푯대를 향해서 일심으로 달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골인이 어딘 줄을 아는 거예요. 그냥 공을 잘 던지고 그냥 빨리 달리고 그냥 빨리 잘 한다가 아니라 시합에는 룰이 있고, 달리기에도 그 경주에 코스가 있는 거잖아요. 골프에도 코스가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그 골인 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에도 슛 하는 데가 있고, 모든 저기 농구에도 그렇고, 야구도 히트 하는 해야지 되고, 다그 룰들이 있잖아요. 골프도 그 저기 속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싸우기를 허공에 치지 않는다. 권투하고 할때 그냥 혼자서 막 하는 그런 힘 빼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육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물고 먹는 일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데에 높아진 우리들 자신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 자신의 모든 이론들을 다 파하고 굴복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의 깃발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도 못했고 싸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방패 안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는 어느 면에서 나 자신인 거예요. 믿지 않는 나 자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나 자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나 자신,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나 자신. 그러한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내 감정에 빠져서 세상에 그 식대로 사는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파해야 되고 굴복시켜야 되는 것들이지. 사탄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지금 죄 속으로 자꾸 이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못해서 빼앗기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케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비춤받고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경계하며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리고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복음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나라 자기가 왕 돼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것 삼아서 자기 일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우리의 몸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소욕인 거예요. 갖고 태어난 육인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린 시간도 안 드리고 먹는 것도 안 드리고 잠자는 거, 말하는 거, 뭐 하는 거다안 드려져요. 절제가 안 돼요. 우리 생활이 사실 우리 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 되지 않도록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삶이 다 복음이 되도록 내가 전해서 남에게 구원을 선포 그 정말 소원하고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만 자랑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못 박혔다라고 그가 선포하는 것처럼 그는 이제 인간적인 표준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남도 보지 아니하고 보라 모든 것이 지나갔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예수님처럼 정말 그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사랑하며 그 길을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왜? 바울은 주를 본받고 살았고 복음에 참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이도록 사는 우리들입니다. 나를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이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을 본받고 또 우리를 봄으로써 그 보는 사람들이 또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정말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복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부요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만이 전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